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백악관 국가안보회의에 이란 핵 프로그램에 관한 국제 합의를 재검토하도록 지시했습니다. 이는 이란에 대한 제재 중단이 미국의 국가안보 이익에 필수적인지 여부를 평가하는 내용이 될 전망입니다. 렉스 틸러슨 국무장관은 어제 폴 라이언 하원의장에게 보낸 서한에서 이 같은 사실을 밝혔습니다. 틸러슨 장관은 이란이 어제까지는 서방 주요 6개국과 체결한 핵합의에 따라 자신들의 책임을 준수했다고 밝혔습니다. 틸러슨 장관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란은 여러 방식을 통해 여전히 테러 활동을 지원하는 나라라고 지적했습니다. 미국은 어제 열린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특별회의에서 인권보호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니키 헤일리 유엔 주재 미국 대사는 북한과 시리아 등 인권 유린이 자주 체계적으로 벌어지는 나라들을 지목하며 인권이 무시되는 나라에서 쿠바나 이란 같은 국제 위기가 발생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헤일리 대사는 세계에서 가장 잔인한 정권들은 역시 가장 무자비한 인권 유린자들이라는 사실은 놀랄 일이 아니라며 부룬디와 미얀마 정부도 비판했습니다. 헤일리 대사는 안보리에서 인권 위반과 유린 행위들을 신중히 다루지 못한다면 이는 국제 평화와 안보에 대한 실질적인 위협을 가중시킬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시리아 봉쇄 지역에서 주민들을 탈출시키기 위한 활동이 오늘 재개됐습니다. 앞서 지난 15일 탈출 주민들을 실은 버스가 폭격을 받은 사건 뒤 나흘 만입니다. 시리아 관영 언론과 영국의 본부를 둔 시리아 인권 관측소는 정부 장악 지역인 포우아와 카프라야에서 버스로 3천 명이 이송됐다고 밝혔습니다. 또 친정부군이 봉쇄하고 있던 반군 장악지 마다야와 자바다니에서도 이날 수백 명이 버스로 옮겨졌습니다. 이는 지난달 시리아 정부와 반군 사이에 체결된 합의에 따른 것입니다. 하지만 앞서 지난 주말 친정부 지역인 라시딘 마을에서 주민들을 수송하던 버스가 폭격을 받아 126명이 숨지는 참사가 벌어졌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세계 뉴스 듣고 계십니다. 미국 민주당이 전통적인 공화당 강세 지역인 조지아주 연방 하원의원 보궐선거에서 부분적인 승리를 거뒀습니다. 보건복지부 장관에 임명된 공화당 톰 프라이스 전 의원의 지역구인 제6선거구에서 실시된 이번 선거에서 민주당의 존 오소프 후보는 민주당 후보로는 처음으로 선두를 달리며 결선에 진출했습니다. 오소프 후보는 48.3%의 득표율로 1위를 차지해 2위인 공화당 캐런 핸들 후보의 득표율 19.7%를 큰 격차로 따돌렸습니다. 다만 아무도 50% 이상의 득표율을 얻지 못해 오는 6월 결선 투표에서 최종 승부를 가리게 됐습니다. 어제의 선거는 마침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취임 100일을 맞아 실시된 것으로 공화당에 대한 초반 평가가 될 것이라는 기대 속에 관심이 고조됐습니다. 미군은 최근 알래스카 해상 국제공역에서 러시아 폭격기들의 접근을 저지했다고 밝혔습니다. 게리로스 미 국방부 대변인은 미국의 F-22 랩터가 러시아의 TU-95 베어 폭격기 두 대의 알래스카 상공 비행을 저지했다고 말했습니다. 로스 대변인은 이번 사건이 전날 코디아크 섬에서 160km 떨어진 상공에서 발생했다며 미 해군 항공기들의 저지 활동은 안전하고 전문적으로 이뤄졌다고 강조했습니다. 러시아 폭격기들은 알래스카 방공식별구역 안쪽으로 비행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국 서부 캘리포니아주 프레스노에서 어제 흑인 인종주의자의 총격을 받아 백인 남성 3명이 숨졌습니다. 경찰은 사건 직후 코리 알리 무함마드라는 이름의 흑인 남성을 유력한 용의자로 체포했으며 무함마드는 경찰에 범행을 시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숨진 남성들은 30대 2명과 50대 1명으로 이 중 전기공인 1명은 일터에서 나머지 2명은 가톨릭 자선 건물 앞에서 총에 맞았습니다. VOA 세계뉴스 천일기였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VOA 뉴스투데이 2부 시작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보내드릴 주요 한반도 관련 소식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북한과의 핵전쟁 가능성을 늘 걱정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마이크 펜스 부통령은 북한의 어떠한 공격에도 압도적 군사력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미 국무부는 북한이 앞으로 미사일 시험을 계속 실시할 것이라고 선언한 것과 관련 중국의 대북 압박을 거듭 촉구했습니다. 유엔 주재 미국 대사는 북한의 인권 문제를 지적하면서 다음 국제 위기가 북한에서 발생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한국 정부는 고고도 미사일 방어 체계 사드의 주한 미군 배치를 예정대로 차질 없이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내일 북한 날씨 대체로 흐리고 새벽부터 밤 사이에 가끔 비가 내리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영하 2도에서 영상 10도, 낮 최고는 6도에서 18도의 분포입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에서 1.5 내지 2.5m, 서해에서는 0.5 내지 1m로 일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북한과의 핵전쟁 가능성에 대해 경고했습니다. 일본을 방문 중인 마이크 펜스 부통령은 핵무기나 재래식 무기 등 적의 어떠한 공격에도 압도적인 군사력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은경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 지역 방송사와의 인터뷰에서 미국인들은 북한과의 핵전쟁 가능성을 항상 염려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위스콘신주 지역 방송인 WTMJ TV와의 인터뷰에서 미국은 북한이 어떤 상대인지 잘 알지 못하며 지금은 매우 까다로운 상황이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또 지금은 북한이 사실상 핵을 갖고 있고 미국은 이에 맞서 뭔가를 해야 하는 상황이라면서 미국은 평화를 원하며 김정은도 평화를 원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의 정상회담에 대해 설명하고 중국은 북한에 대해 엄청나진 않지만 좋은 힘을 갖고 있다며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중국의 역할에 기대를 나타냈습니다. 한편 일본을 방문 중인 마이크 펜스 부통령은 주일 미군의 요코스카 기지를 방문해 미군 병사들을 상대로 연설하면서 북한이 핵과 미사일 프로그램을 포기할 때까지 국제사회와 공조해 경제적, 외교적 압박을 계속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At the President's direction, the policy of the United States will be to continue to work diligently with Japan, our allies across the region, China, and the wider world to bring economic
펜스 부통령은 항공모함 로널드 레이건호에서 행한 이날 연설에서 미국은 핵이든 재래식 무기든 적의 어떠한 공격에도 압도적이고 효과적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북한은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평화와 안보에 대한 가장 위험하고 시급한 위협이라고 거듭 지적했습니다.
They have impoverished their people and embittered the region in their pursuit of this dangerous goal. For more than two decades from the agreed framework of 1994.
펜스 부통령은 북한 정권이 핵과 미사일 개발이라는 위험한 목표를 추구하면서 자국민을 굶주리게 하고 지역을 위태롭게 했다고 비판했습니다. VOA 뉴스 이은경입니다.
미국 국무부는 북한의 위협적 수사와 관련해 중국의 대북 압박을 거듭 촉구했습니다. 백성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무부는 북한이 앞으로 미사일 시험을 계속 실시할 것이라고 한 데 대해 중국의 역할을 거론했습니다. 캐티나 애덤스 국무부 동아시아 태평양 담당 대변인은 18일 VOA와 전화 통화에서 미국은 중국이 유엔 안보리 결의를 완전히 이행하는 것을 포함해 북한의 최대 교역 파트너로서 갖는 고유의 영향력을 발휘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한성열 북한 외무성 부상은 평양에서 영국 BBC 방송 기자와 만나 북한이 주 단위, 월 단위, 연 단위로 더 많은 미사일 시험을 실시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애덤 세베니는 북한의 추가 미사일 발사에 어떻게 대응할 것이냐는 질문에 가정적 상황에 대해선 언급하지 않겠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이어 북한이 도발적이고 불안정을 야기하는 행동과 수사를 자제하며 국제 의무와 약속을 준수하고 진지한 대화로 돌아오는 전략적 선택을 할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애덤 세베니는 또 이 같은 위협에 맞서 한국과 일본을 포함한 동맹을 방어하겠다는 의지는 철통 같다는 미국 정부의 공약을 거듭 확인했습니다. VOA 뉴스 백성원입니다.
미국 의원들 사이에 북한 문제에 대한 관심이 뜨겁습니다. 미중 정상회담과 미 항공모함의 한반도 전개, 북한의 미사일 발사 등이 이어지면서 북한 관련 발언들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조은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치 맥코넬 공화당 상원 대표는 17일 지역구인 켄터키주에서 기자들과 만나 북한을 강하게 비난했습니다. 맥코넬 대표는 북한은 한국전쟁 때 수립된 폭력배 정권이라며 폭력배가 3대째 한반도를 지배하고 있는데 내부적으로는 공포, 대외적으로는 재앙적 사건을 위협하며 정권이 생존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코리 가드너 상원 외교위원회 동아시아태평양 소위원장은 마이크 펜스 부통령의 한반도 비무장지대 DMZ 방문을 환영하는 성명을 냈습니다. 가드너 소위원장은 평양의 미치광이가 불법 대량 살상 무기로 전 세계를 인질로 잡으려 할 때 미국이 가만히 앉아있지는 않을 것이라는 점을 부통령의 한반도 방문을 통해 단호히 상기시키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북한에 대한 미국의 단호한 행동은 일부 민주당 의원들도 지지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의 조 맨친 상원 의원은 CNN 방송에 출연해 북한은 미국이 보복할 것이라는 점을 알아야 한다며 미국은 편안히 앉아서 북한의 행동을 참고 있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이 원하는 대로 계속 행동하도록 놔두면서 미국이 움츠러들어 별로 나쁘지 않아 큰 피해는 없어 라고 말할 일은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민주당의 조 도넬리 상원 의원도 북한은 교육을 제대로 못 받은 불안정한 지도자가 이끄는 매우 위험한 나라라며 그는 상당히 어리고 결정을 내릴 때 현명하지 않기에 우리는 준비돼 있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앞서 존 맥케인 상원 군사위원장은 16일 MBC 방송에 출연해 북핵 문제가 트럼프 대통령에게 첫 시험대가 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맥케인 위원장은 트럼프 대통령이 강력한 국가안보팀을 구성해 조언을 듣고 있다며 지난 수십 년간 누적된 미국의 실패가 모두 트럼프 대통령의 책임은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일부 민주당 의원들은 트럼프 대통령의 대북 정책에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상원 외교위 간사인 벤 카든 의원은 트럼프 행정부가 일관성 있는 대북 정책을 의회에 제시하지 않았다며 트럼프 대통령 스스로가 자신의 대북 정책이 무엇인지 알고 있는지가 의문이고 걱정이라고 말했습니다. 에드 마키 상원 의원은 CNN 방송과의 회견에서 트럼프 행정부의 대북 강경 발언은 외교적 해법에서 계속 멀어지게 만들고 군사적 해결책에 다가서게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마키 의원은 북한이 이미 핵무기를 보유한 상황에서 대북 군사적 해법은 있을 수 없다며 중국과 협상해 외교적 해법을 도출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조은정입니다.
미국의 주요 언론들은 사설을 통해 트럼프 행정부의 대북 정책에 우려와 기대를 동시에 나타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과 전략이 위기를 더 고조시킨다는 비판이 있는 반면 북핵 해결을 위한 올바른 방향이란 평가가 엇갈렸습니다. 김영권 기자가 보도합니다.
뉴욕타임스 신문은 18일 사설에서 백악관의 대북 정책에 일관된 전략이 없다고 비판했습니다. 성명과 중국에 대한 도움 요청 외에는 대북 전략에 별다른 게 없어 보인다는 겁니다. 대신 트럼프 대통령의 무절제한 말이 영내 긴장을 높이고 동맹을 불안하게 하며 북한 정권의 핵무장 구실인 미국에 공격당할 수 있다는 두려움을 오히려 증폭시킬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아울러 트럼프 대통령의 자만과 겉만 번드르르한 말이 북한의 무자비한 지도자 김정은과의 최후 결전으로 몰아넣고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신문은 트럼프 대통령이 신중하지 못한 말이 아니라 단호함을 갖고 제재를 강화하면서도 북한과 협상할 방안을 찾을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습니다. 로스앤젤레스 타임스 신문도 이날 사설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충동적인 언행에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의 참모들은 그가 허세가 아니라 이성적인 결정을 하도록 반드시 조언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북한과 관련한 선택 방안이 제한돼 있는 만큼 잠재적인 대가와 혜택을 트럼프 대통령이 정교하게 이해할 수 있을 때 조치를 취하도록 해야 한다는 겁니다. 이 신문은 외교적 해법을 선호한다면서 하지만 어떤 조치든 트럼프 행정부가 신중히 숙고해서 결정하는 게 재앙을 방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반면 월스트리트저널 신문은 17일 사설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협상 기술엔 상대가 궁금증을 계속 갖도록 하는 게 포함되어 있다며 그의 표현 방식을 옹호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기존의 방식대로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앞으로도 일관된 지정학적 전략을 결코 추구하지 않을 것이란 겁니다. 이 신문은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과의 무역 불균형 문제를 대북 압박의 지렛대로 사용하기 위해 이에 대한 기존의 비판적 입장을 빠르게 전환한 것을 그 예로 지적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노력에도 중국의 대북 정책이 바뀐 증거들이 거의 없다며 중국의 대북 압박 가능성에 의구심을 나타냈습니다. 중국은 장기적인 국가 이익만을 고수한 채 겉으로만 양보하는 데 전문가이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을 다시 전임자들이 실패했던 다자 협상장에 나오도록 하는 게 중국 당국의 목표일 수 있다는 겁니다. 따라서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이 협력하지 않을 경우 어떤 조치를 취할지 명확히 밝힐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습니다. 워싱턴포스트 신문은 18일 사설에서 중국의 대북 압박에 의구심을 나타내면서도 단기적으로 트럼프 행정부의 최대의 압박과 개입 전략은 이해가 간다며 긍정적으로 평가했습니다. 서방의 인내심엔 한계가 있다고 공표하면서도 비군사적인 해법을 모색하는 건 올바른 접근이란 겁니다. 신문은 김정남 암살과 북한의 조직적이고 중대한 인권 위반 문제 등 김정은의 공포 통치도 대북 정책에 매우 중요한 사안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이란 국가 자체가 거대한 강제 수용소로 남아있는 한 장기적인 문제는 해결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VOA 뉴스 김영권입니다.
미국 하와이 주의회에 북한의 핵공격에 대비해 비상계획을 갱신하는 결의안이 상정됐습니다. 지난달 10일 주의회 상원에 발의된 재난대비계획 현대화 촉구 결의안은 지난 6일 상원을 통과해 하원으로 넘겨진 뒤에 현재 관련 위원회들에서 논의되고 있습니다. 결의안은 북한이 이미 하와이에 핵탄두 탑재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도달하도록 할 능력을 갖췄거나 곧 갖추게 될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의견이며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이 돕지 않는다면 북한에 대한 독자 행동을 취하겠다고 경고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에 영향을 주는 지정학적 긴장 상황을 고려할 때 하와이가 핵재난에 대비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결의안은 하와이 주 국방부가 비상계획을 현대화해 사용 가능한 방사성 낙진 대피소들을 파악하고 낙후된 대피소는 개선하며 대피소들의 비상물품을 비축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미군과 한국군이 연례 연합훈련을 진행 중인 가운데 북한이 이에 반발해 미사일을 발사하고 미 본토를 겨냥한 선제 타격을 위협하는 등 한반도의 긴장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한국에 살고 있는 미국인들은 현 상황을 어떻게 보고 있을까? 매주 수요일 깊이 있는 보도로 한반도 관련 현안들을 살펴보는 심층 취재 조은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부산에서 영어라디오 방송을 진행하는 첸스 돌랜드 씨는 북한이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주말에 약간 안절부절했다고 말했습니다. 한국에 사는 지난 4년간 때때로 북한의 도발이 있었지만 이번에는 느낌이 달랐다는 겁니다.
This last weekend, I have to admit, I was antsy. I was really worried that something was going to happen. Obviously, nothing happened this last weekend, despite the celebration going on in North Korea, and despite the
미 중서부 아이오와주 출신인 돌랜드 씨는 지난 주말에 무슨 일이 날까봐 진짜 걱정했지만 아무 일도 안 일어나 매우 기뻤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평소 침착한 편이고 또 북한이 가끔 도발한다는 것도 아는 상황에서 걱정했다는 말을 하는 것이 조금 부끄럽다고 덧붙였습니다. 돌랜드 씨는 한국에 있는 자신의 외국인 한국인 친구들도 예전에 비해 이번엔 더 걱정하고 있다며 과거 북한이 일방적으로 도발했을 때와는 상황이 달라졌다고 설명했습니다.
The only thing that's really different this time, I guess, would be, you know, the easiest answer to that would be U.S. President Donald Trump. So I guess, you know, the thing that you see.
돌랜드 씨는 과거와 달라진 유일한 점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라며, 최근 사회 연결망 서비스 SNS에 올라오는 글들을 보면 예전에는 자아가 강하고 충동적인 사람 한 명이 발사 지시를 내릴 준비가 돼 있었지만 이제는 두 사람이 그러고 있다는 평가가 많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과거에 비해 미국이 더 예측 불가능해졌고 발언을 통해 긴장을 높이는 것을 마다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On this Saturday edition of KoreaScape, we're taking a final walk through an old-time Seoul neighborhood that's about to be bulldozed in the name of progress.
And 매일 아침 주한 외국인들에게 한국 문화, 유행, 음식 등을 알리는 라디오 방송을 진행하는 Kurt Asian 씨. 미 동북부 매사추세츠주 출신의 언론인인 Asian 씨가 한국에 산 지도 10년이 됐습니다. Asian 씨는 한국인들이나 주한 외국인들이 지금까지는 북한 위협에 너무 익숙해지고 지쳐서 마음 한켠에 담아두기만 했었지만 최근에는 상황이 변했다고 말했습니다.
On the table is the possibility of a unilateral U.S. strike, which has got some people worried. It means that the chance of war, the chance of military conflict has spiked a little bit higher than the
Asian 씨는 미국의 북한에 대한 단독 공격도 선택 방안으로 상정돼 있어 일부가 우려하고 있다며 따라서 한국에서 일반적으로 인지됐던 위협 수준보다 전쟁 가능성, 군사적 충돌 가능성이 더 높아졌다고 말했습니다. Asian 씨는 최근 사회 연결망 서비스 SNS에서 친구들이 지금까지 한 번도 전쟁 가능성을 생각해보지 않았지만 처음으로 걱정되기 시작한다는 글이 올라온다며 최근 불안감이 커진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라고 말했습니다. 에이신 씨는 물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나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같은 지도자들 주변의 참모들이 결국 지도자들을 진정시켜줄 것으로 생각하지만 유례 없는 불확실성이 있는 것도 사실이라고 전했습니다.
Where did all the connected devices go? Ta-da! They're tucked away right here. I know. You're wondering how you're going to control them if they're so far away from the TV. That's the beauty of this optical cable.
한국의 유명 제품 광고에 출연하는 성우 게런 피츠제러드 씨. 미 동부 지역 출신으로 11년 전 사랑하는 아내를 따라 한국으로 이주했습니다. 피츠제러드 씨는 지금까지 북한이 호전적 행동을 해도 실제로 한국을 공격할 것이라고 생각했던 적은 한 번도 없었다며 현 상황에서 가장 큰 걱정은 트럼프 행정부가 북한의 침략을 부추길 행동을 할 가능성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트럼프 대통령은 미지수의 와일드카드라고 덧붙였습니다. 피츠제러드 씨는 미국의 핵 추진 항공 모함 칼빈슨호가 전개된다는 소식이 전해진 뒤부터 한국 내 자신의 주변 사람들이 한반도 위기 상황에 대해 언급하기 시작했다며 언론이 과잉 보도를 하고 있는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The 24-hour news network coverage, it is so overblown. And I've been thinking this for a long time, reading articles living in Korea that were written in the West. And so many of them
서방 국가 보도들을 한국에서 보면 장황하고 절망적이지만 북한으로부터 80km 떨어진 서울에서는 아무도 진땀을 흘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피츠제러드 씨는 고함치는 소리가 많이 들리지만 결국은 실제 공격이 없을 거라는 걸 모두가 안다며 한국에 사는 동안 북한의 위협에 대해 심각하게 걱정하는 사람은 본 적이 없고 또 자신도 실질적인 위협을 느끼지 않은 채 행복하게 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광주에서 영어 교사를 하고 있는 해나 프랭크 풀러 씨에게 북한의 위협은 그저 방송을 통해 접하는 이야기로만 느껴집니다.
It's definitely something that I'm aware of because it's in the news. But with being a teacher and teaching young children, they aren't as exposed to it as I suppose if I worked in, say, the.
프랭크 풀러 씨는 최근 한반도 상황을 보도를 통해 알고는 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어린 학생들을 가르치는 교사이기에 대사관에서 일하는 사람들에 비해서는 이 주제에 많이 노출돼 있지 않고 매일 그것에 대해 누구와 이야기하지 않는다며 가장 우선적으로 생각하는 문제는 아니고 가끔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주한 외국인 친구들과 가끔씩 한반도 긴장 문제를 얘기하지만 누구도 이것이 큰 문제라거나 당장 한국을 떠나야 된다거나 한국에서의 계약을 연장하지 않을 것이라는 말은 하지 않는다고 전했습니다. 워싱턴주 출신의 가정주부 브리아나 터커 씨는 한국 모함 칼빈슨호가 한반도에 전개된 점은 과거보다 조금 더 걱정스럽긴 하다면서도 자신도 친구들도 아직 크게 걱정하지는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한국에 4년째 살고 있는 터커 씨에게 한반도 긴장은 한 번씩 고조됐다 다시 잦아드는 일상입니다.
When there was a situation, we'll hear about it about the U.S. and then North Korea and then after maybe a month or so.
터커 씨는 긴장 상황이 발생하면 미국에서 발언이 나오고 북한도 반응하고 그러다 한 달 정도 지나면 아무런 추가 사태 없이 잦아든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의 위협에도 불구하고 어린 자녀들과 한국에 사는 것이 안전하게 느껴진다고 말했습니다. 미국의 일부 대도시에서보다 치안에 대해 걱정할 일이 없다는 것입니다. 뉴욕 출신으로 한국에서 14년째 살고 있는 조엘 레빈 씨는 현재 금융업계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레빈 씨도 초등학교에서까지 총기 사건이 발생하는 미국보다 한국이 훨씬 안전하게 느껴진다고 말했습니다. 사람은 자신을 둘러싼 삶에 익숙해지게 되는데 북한의 도발은 삶의 일부가 되고 대신 총기 사건이 전혀 없는 한국에 오래 살다 보니 미국의 치안이 더 우려스럽다는 것입니다. 레빈 씨는 현재 한반도를 둘러싼 호전적 발언 수위가 높지만 한국에서 전쟁 상황의 긴장을 느끼고 있지는 않다고 말했습니다. 이스라엘에서 태어난 미국인인 레빈 씨는 한국과 비교했을 때 이스라엘은 실제 전시태세라고 말했습니다. 가자지구, 서안지구, 레바논 등에서 미사일이 날아오고 아이언돔 방어망이 실제로 미사일을 격추하는 등 이스라엘에서는 전쟁이 터질 수 있다는 뚜렷한 느낌이 있고 또 실제로 전쟁이 종종 일어난다는 설명입니다. 이에 비해 한국에서는 1950년대 이후 실제 교전을 경험한 한국군은 거의 없다고 레빈 씨는 말했습니다.
Here in Korea, there's become a sense of ease, of comfort with the status quo. I would say even during tense periods, when there are threats,
한국에서는 현상 유지에 대한 편안한 마음이 있고 북한이 미사일을 쏘는 등 긴장이 고조되는 상황에서도 일반인들은 크게 긴장하지 않은 채 일상적인 생활을 하고 정부도 방공호 등 특별 안전 조치를 시행하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레빈 씨는 한국에서 경제적, 감정적, 신체적으로 안정감을 느껴 계속 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현재 한국에 거주하는 미국인은 14만 명에 이르며 이 가운데 2만 8,500여 명은 주한 미군입니다. 나머지 미국인들은 안보와 관계없이 생업에 종사하며 한국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VOA 뉴스 조은정입니다.
유엔 주재 미국 대사가 북한의 인권 문제를 지적하면서 다음 국제 위기가 북한에서 발생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조직적인 인권 유린이 발생하는 곳에서는 위기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는 지적입니다. 이현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니키 헤일리 유엔 주재 미국 대사는 18일 유엔 안보리가 인권과 무력 충돌을 주제로 개최한 회의에서 국제사회 다음 위기가 북한에서 발생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The next international crisis could very well come from places in which human rights are widely disregarded.
인권이 광범위하게 무시되는 곳에서 다음번 국제 위기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고 북한은 이란, 쿠바와 함께 그런 나라들 가운데 하나라는 겁니다. 헤일리 대사는 조직적인 인권 유린이 발생하는 곳에서는 불안정과 폭력이 따르고 국경을 넘어 다른 나라로 번질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헤일리 대사는 세계에서 가장 잔인한 정권이 가장 무자비하게 인권을 유린하는 정권이라며 북한을 예로 들었습니다.
Systematic human rights violations help underwrite the country's nuclear and ballistic missile programs.
북한은 조직적인 인권 유린을 통해 핵과 미사일 개발 자금을 마련하고 있다는 겁니다. 헤일리 대사는 북한 정부가 군부의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정치범 등 많은 사람들을 탄광 등 위험한 곳에서 일하도록 강요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안보리가 국제 평화에 대한 북한의 점증하는 위협에 대처하기 위해 상당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헤일리 대사는 국제 평화와 안보가 인권 보호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며 안보리가 인권 유린 문제에 심각하게 대처하지 않으면 국제 평화가 위협을 받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일본의 베쇼고로 유엔 대사도 이날 회의에서 북한의 인권 유린을 비판했습니다.
Where the authorities pursue development of nuclear weapons and ballistic missiles at the cost.
북한이 주민들의 근본적인 인도적 필요와 복지를 대가로 핵무기와 탄도미사일 개발을 추구하고 있다는 겁니다. 베쇼 대사는 또 북한의 외국인 납치는 중대한 인권 유린일 뿐 아니라 해당국의 주권에 대한 침해라고 말했습니다. BOA 뉴스 이한철입니다.
한국통일부는 지난해 시행된 북한 인권법에 따라 탈북민들이 북한에서나 탈북 과정에서 당한 인권 침해 기록들을 처음으로 법무부로 이관합니다. 법무부는 추후 인권 침해 가해자들에게 책임을 추궁하기 위한 근거 자료로 삼을 방침입니다. 서울에서 김한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통일부 북한인권기록센터는 지난해 9월 시행된 북한인권법에 따라 탈북민들이 북한과 탈북 과정에서 겪은 인권침해 사례들을 담은 각종 기록을 20일 처음으로 법무부로 이관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에 이관하는 기록들은 북한인권기록센터가 지난 1월부터 3월까지 북한이탈 주민 정착지원사무소 일명 하나원에 입소한 253명의 탈북민들을 대상으로 전반적인 인권 실태를 조사한 결과입니다. 253명 중 인권 침해를 당했다고 진술한 사람은 여성 73명, 남성 32명 등 모두 105명이었습니다. 이번에 법무부로 이관되는 자료는 이들로부터 수집한 1,300여 쪽 분량의 기록으로 본인이 직접 경험한 사례가 69%로 가장 많고 목격한 사례는 22%, 다른 사람에게 들어서 알게 된 사례는 9%입니다. 특히 기록 이외에도 피해 탈북민들의 진술을 토대로 만든 가해자의 얼굴 그림도 함께 법무부로 넘겨집니다. 한국통일부 이유진 부대변인입니다.
이관하는 기록의 종류는 조사 대상 북한 이탈 주민들로부터 받은 인권 실태 조사 동의서, 법정 문답서, 자필 진술서와 진술 녹음 파일 등이 있으며 경찰청의 협조를 받아 작성한 주요 가해자의 몽타주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관되는 기록에는 강제 북송 과정과 북송 이후 조사기관에서의 인권 침해 그리고 구금시설에서 당한 가혹행위, 재산 몰수, 강제 낙태 등의 사례들이 담겨 있습니다. 북한인권기록센터가 공개한 사례에 따르면 탈북민 A씨는 강제북송 뒤 보위부 구류장과 구금소에서 보위원에게 구타를 당해 척추와 머리를 다쳤고 강제노동과 집체교육 중에도 발길질 등 지속적인 구타를 당했습니다. 여성 탈북민 B씨는 북송된 뒤 담당 보안원과 인민반장의 협박으로 임신 8개월 때 강제 낙태를 당했습니다. C씨는 간첩 혐의자로 몰린 뒤 보위부 조사 과정에서 수차례 폭행을 당하고 재산도 전액 몰수당했다가 무혐의 처리가 됐는데도 재산을 돌려받지 못했습니다. 북한인권기록센터는 지난해 제정된 북한인권법에 따라 같은 해 9월 출범했고 3개월마다 탈북민들의 인권 침해 사례와 증거를 법무부 북한인권기록보존소에 이관하도록 법에 명시돼 있습니다. 법무부 북한인권기록보존소는 북한 주민들의 인권 개선에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이 자료들을 체계적으로 보존하는 한편 분석 시스템도 갖춘다는 방침입니다. 특히 인권 침해 사례를 법무부가 넘겨받음으로써 가능한 상황이 되면 가해자에 대한 형사 책임을 묻기 위한 사전 조치 성격도 있다는 게 한국 정부의 설명입니다. 한국국책연구기관인 통일연구원 한동호 박사는 북한 내 인권 범죄에 대해 통일 이전이라도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경각심을 줌으로써 북한 당국이 자행하는 인권 침해를 억제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단순히 이제 통일부에서 조사를 마무리하기보다도 우리는 법무부에서 보다 구체적으로 일관된 자료를 가지고 좀 책임성을 규명할 수 있는 그런 처벌 관련된 그 액션이 들어가기 때문에 북한 입장에서도 상당히 이제는 부담을 가지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한편 통일부 북한인권기록센터가 수집한 자료들은 북한 주민의 인권 보호와 증진을 위한 한국 정부의 정책 수립과 국제사회 책임 규명 작업 등에도 활용될 전망입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환용입니다.
국제 적십자산은 올해 북한에서 미화 600만 달러 상당의 지원을 펼칠 예정입니다. 가장 큰 몫은 재난관리 분야에 배정됐습니다. 김현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제적십자사 IFRC는 18일 VOA에 올해 대북사업 예산으로 미화 600만 달러를 책정했다고 밝혔습니다.
Total budget required is about 6 million. We continue to assist to operate in the PRK.
그웬돌린 판 국제적십자사 베이징 사무소장은 이날 VOA와의 전화통화에서 올해도 북한에서 보건과 재난 대비, 식수위생 등 분야에서 다양한 사업을 펼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국제적십자사는 이날 VOA에 공개한 2017 북한 운영계획 보고서에서 북한은 갑작스런 홍수나 산사태, 태풍, 가뭄 등 자연재해에 취약하며 특히 최근 기후변화로 인한 자연재해로 많은 주민들이 위험에 처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주민의 72%인 1,800만여 명이 다양한 영양분을 섭취하지 못하는 등 식량 부족 상태에 있고 24%인 600만여 명이 필수 의료 서비스를 받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 밖에 700만여 명은 깨끗한 물과 위생시설을 이용하지 못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에 따라 북한 조선적십자회와 협력해 지역사회가 재난에 대비하고 근본적인 취약점을 개선할 수 있도록 중점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를 위해 재난 위험 관리에 가장 많은 액수인 미화 267만 달러가 배정됐습니다. 여기에는 재해 위험 지역에서 미리 대책을 수립하고 주민들을 교육, 훈련하는 일, 전국의 7개 적십자 창고에 구호 물품을 비치하는 일 등이 포함돼 있습니다. 또 재난 관련 법과 재난 감소 전략 정책을 지원하고 묘목을 생산하며 나무 심는 사업도 진행할 계획이라고 국제 적십자사는 밝혔습니다. 두 번째로 많은 액수인 미화 150만 달러가 배정된 보건 분야에서는 진료소에 필수 의약품을 공급하고 응급치료를 진행하는 것이 중점 사업입니다. 이어 식수위생 분야에 102만 달러가 배정됐습니다. 적십자사는 북한 가정과 학교, 의료시설에 상수도와 하수구, 화장실 등을 만들어 주민 19,000여 명이 깨끗한 물과 위생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나머지에서는 조선적십자회 조직관리와 훈련, 재난시 긴급대응 자금 등으로 활용될 계획입니다. 한편 그웬돌린 팡 베이징 사무소장은 지난해 9월 홍수로 큰 피해를 입은 함경북도 주민들을 올해도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We also continue to support the flooding situation. We were not able to reach the target in terms of the
지난해 국제사회의 모금이 저조해 목표했던 수해 지원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올해도 계속 지원할 것이라는 설명입니다. 팡 사무소장은 북한의 계속적인 도발에 따른 국제사회의 제재와 긴장 고조 등으로 지원이 줄어드는 등 대북 인도주의 지원에 많은 어려움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Major thing that is affecting us is the delays in terms of We are able to continue to serve people.
팡 사무소장은 제재 여파로 구호품을 북한에 보내는데 4개월에서 5개월이 더 걸리고 있다며 일부 의약품의 경우 제재 품목이 아닌데 종종 지원해서는 안 되는 품목으로 간주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BOA 뉴스 김현진입니다.
러시아 정부가 극동지역 블라디보스토크를 통해 입국하는 외국인들의 입국 사정을 사실상 면제할 계획입니다. 북한을 포함해 모두 18개 나라가 혜택을 받게 됩니다. 김정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러시아 극동 블라디보스토크 자유항을 통해 입국하는 18개 나라 외국인들에게 기존 비자 대신 전자비자를 발급한다고 러시아 정부가 18일 발표했습니다. 드미트리 메드베데프 러시아 총리가 승인한 전자비자 발급 혜택을 받는 나라들에는 북한과 일본, 중국, 인도 등이 포함됐습니다. 오는 8월 1일부터 적용되는 새로운 규정에 따라 비자 신청자는 인터넷에서 신상 정보를 기재하면 나흘 안에 30일간 유효한 전자입국 사증을 발급받게 됩니다. 러시아 언론들은 이를 실질적으로 비자를 면제하는 조처라고 보도했습니다. 메드베데프 총리는 이번 조처가 극동 지역 경제를 진흥하려는 조처라고 설명했습니다. 사실상의 비자 면제 조처로 이 지역에 대한 사업가들과 관광객들의 방문은 늘려 지역 경제를 살리겠다는 겁니다. 러시아 정부는 낙후된 극동 지역을 개발하기 위해 오랫동안 노력해왔습니다. 러시아 극동개발부는 오늘 7월 1일부터 블라디보스토크 자유항에 새 입국 검사장을 시험적으로 설치할 예정이라고 18일 밝혔습니다. 또 러시아 경제개발부는 장기적으로 블라디보스토크 외에 사할린과 하바롭스크, 연해주, 캄차카, 추코트카 지역에도 전자비자 발급을 확대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국제사회의 강력한 제재에도 불구하고 러시아에 많은 노동자를 송출하는 북한은 지난해 러시아 측에 비자 없이 상대방 국가를 방문할 수 있도록 무비자 제도를 도입하자고 제안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현재 극동 지역에는 북한 노동자들이 다수 진출해 있습니다. 한편 한국과 러시아는 2013년 11월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한국 방문 때 상호 비자 면제 협정을 체결했고 이 협정은 2014년 1월부터 발효됐습니다. VOA 뉴스 김정우입니다.
6.25 전쟁 당시 싸움터에서 돌아오지 못한 국군과 유엔군 참전 용사들을 기억하고 이들의 유해를 발굴하는 과정을 전시한 6.25 전쟁 전사자 유해 발굴 특별전이 서울에서 열리고 있습니다. 한반도 통일과 북한 탈북자와 관련한 한국 내 움직임을 살펴보는 헬로 서울 김미영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서울 광화문 대한민국 역사박물관 6.25 전쟁 전사자 유해 발굴 특별전이 열리고 있습니다. 이번 전시는 국방부 유해 발굴 감식단에서 발굴한 6.25 전사자의 유품과 또 유가족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6.25 전쟁의 역사를 되돌아보고 있습니다. 6.25 전사자 유해 발굴 감식 사업은 국가와 국민을 위해서 희생한 분들을 그들의 가족에게 돌려보내는 국가적인 책무이기도 한데요. 이번 전시를 통해서 호국 영웅의 고귀한 희생을 기억하고 또 기림으로써 국군 전사자들의 명예를 높이고 있었습니다. 대한민국 역사박물관 전시 운영과 국성화 학예 연구관입니다.
대한민국을 위해서 희생하신 국군 혹은 유엔군을 위한 전시입니다. 이들을 위해서 사실 전쟁에서 돌아가신 다음에 그들의 유해가 그대로 한국 한반도 전역에 묻혀 있거든요. 2000년부터 현재까지 한 만여 구 정도를 다시 이제 발굴해서 가족의 품으로 돌려보냈습니다. 그 한 17년 정도의 이야기들을 이번 전시에서 담아보려고 했고요.
전시는 유해 발굴 과정과 그 속에서 찾아낸 전사자와 유가족들의 이야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전사자들의 전시지만 그 전사자 가족들의 전시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는데요. 이 전시는 크게 세 가지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전투에 어떻게 나가는지 이제 나라의 부름을 받고 전투 현장에 나가는 부분이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전투 현장입니다. 발굴하는 현장의 모습을 두 번째 주제로 보고 있고요. 세 번째는 발굴한 그런 유해들이 어떻게 가족의 품으로 돌아가는지 그리고 돌아간 가족들의 이야기 이렇게 세 가지 부분을 구성하고 있습니다.
나라에 바친 생명과 잊을 수 없는 이들, 그리고 그리운 집, 가족의 품으로라는 세 가지 주제로 전시는 마련되고 있습니다. 전시의 초입에는 전장에서 돌아오지 못한 이들을 기억합니다라는 주제로 6.25 전쟁 자료와 유물을 통해서 전쟁의 전개 상황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전시의 마무리 부분에선 아직까지 찾지 못한 전사자들의 이야기를 전하면서 오늘도 홀로 남겨진 전사자 유해를 발굴하는 국방부 유해 발굴 감식단의 활동을 전하고 있습니다. 6.25 전쟁 전사자 유해 발굴 특별전을 관람하고 있는 관람객들의 이야기입니다.
늘 교과서에서 봤던 거잖아요. 정말 많은 사람들의 희생이 있었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그렇게 슬프잖아요. 세상에 하나 남은 분단국, 우리 학생들이 커서는 이런 나라가 아니었으면 좋겠어요.
6.25 전쟁이라는 게 솔직히 요즘 세대에서 많이 잊고들 사는데 다시 한번 돌이켜보고 역사를 다시 한번 새길 수 있는 기회가 돼서 너무 좋았어요.
이번 전시를 통해서 67년 만에 집으로 돌아온 전사자 유가족들의 이야기를 중심으로 6.25 전쟁의 역사를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계기가 되고 있습니다. 이번 전시는 그래서 전사자 유가족들의 관심도 뜨겁습니다. 유가족 이우상 씨입니다.
저희 큰아버지도 유해 전사시거든요. 6.25 때 가자마자 바로 그냥 고지전에 참가하셔서 바로 그날 돌아가셨다고 하더라고요. 아직 저희 아버지도 유해 그 신청을 하셨거든요. 참는 것. 아직까지 이제 1년에 한 번씩 이렇게 뭐 찾고 있다는 그 서신 같은 건 오는데 부탁하고 싶은 거는 그래도 그만두지 말고 계속 꾸준하게 찾는 것밖에 없죠. 전쟁 같은 게 일어나면은 모든 가족이 이렇게 피해를 입게 되는 거잖아요. 그런 건 일어나면 안 되죠.
유가족들의 바람처럼 전시회를 마련한 대한민국 역사박물관과 국방부 유해발굴감식단은 이번 특별전을 통해서 유해발굴 사업이 더 많은 국민들에게 알려져 유해발굴 사업이 활성화되는 소중한 계기가 되길 바라는 마음이었습니다.
전사자 유해발굴 현장을 보여줄 수는 없었어요. 그리고 현장의 처참함을 보여줄 수 없고 그렇지만 유해발굴 현장에서 나오는 다양한 물품들이 있습니다. 이제 군장류도 있고요. 무기류도 있고 개인 물품들 같은 게 있어요. 이게 이제 2부에서 보여지는데 그걸 보시면서 사실은 전쟁이 일어나진 않아야 되겠지만 일어날 수밖에 없었던 전쟁이라면 그 전쟁 현장이 어땠는지를 한번 간접적으로만 좀 느껴볼 수 있도록 그러면서 군인에 대한 고마움을 느낄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고 생각했고요. 다 사람들이 사는 이야기들이에요. 전쟁에 가고 전쟁에서 돌아가시고 그 다음에 전사통지를 받고 하는 이런 일들이 가족한테는 그대로 기억 속에 남아있습니다. 그게 그 가족의 기억들이 대한민국 사람들의 기억이죠. 가족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들어보실 수 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감식 인력은 형질 인류학 및 어미학 분야 석박사 전문 인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한편 유해 발굴 사업은 6.25 전쟁 50주년을 맞아 2000년부터 시작된 사업으로 2007년 국방부 유해 발굴 감식단이 창설돼서 현재까지 국군 전사자 9,500여 위를 발굴했고 이 가운데 121명의 신원을 확인해서 가족품으로 돌려드렸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미영입니다.
한국의 이모저모를 알아보는 서울통신 도성민 기자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서울입니다.
한국 사람 100명 중에 16명이 서울 태생이라는 조사 결과가 눈에 띕니다. 오늘은 이 소식부터 시작을 해볼까요?
네, 한국통계청이 인구주택 총조사 표본 집계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한국의 인구들이 어디서 태어났고 어디서 살고 있는지 자세하게 분석한 자료인데요. 서울이 16.2%로 가장 높았습니다. 경기도가 12.9%, 경상북도가 9.1%, 전라남도가 8.3%의 순으로 나왔습니다. 서울에 살고 있는 사람들 출생지를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보니까요. 47.9%가 서울에서 태어나서 서울에 살고 있는 것으로도 확인이 됐습니다.
네, 이 전국 팔도의 사람들이 모여 사는 곳이 서울이다 이런 말이 있었는데요. 서울 태생 시민들이 절반에 가깝네요.
네, 그렇습니다. 사실 한국은 어디든 선택해서 살 수가 있는데요. 특별한 이유에 의해서만 또 사실 이사를 하게 됩니다. 주택값이 오르면서 서울을 떠나는 사람들도 줄을 잇고 있고요. 실제 서울 인구가 줄어들고 있어서 또 문제가 되고 있는데 태어난 곳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의 평균 비율, 전국 평균 비율과 서울의 비율이 비슷하게 확인됐습니다. 한국 전체 인구의 40.7%인 2011만여 명이 태어난 곳에서 그대로 살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고요. 특히 서민 제주도 인구는 68.9%가 태어난 곳에서 그대로 살고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인구 이동이 가장 많은 곳은 경기도와 정부 청사가 들어서 있는 세종특별시였는데요. 토박이 인구 26.4% 정도로 가장 낮았습니다. 전체적인 흐름을 보면 연령대에 따라서 이동이 조금 달랐습니다. 10대에서는 한 62% 정도가 태생지에서 그대로 살고 있었는데 그 이후 40대까지는 인구 이동이 좀 많아지다가 50대가 넘어서면서 다시 고향으로 돌아오는 사람들이 많아지는 경향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네, 한국 사람들의 출퇴근 시간 관련 내용도 살펴볼까요?
네, 그 출퇴근과 통학에 쓰이는 시간을 지역별로 조사한 내용입니다. 서울의 출퇴근 통학길이 왕복으로 평균 2시간 이상 걸린다는 내용이 지금 크게 보도가 되고 있는데요. 직장을 나가고 학교를 다니기 위해서 서울을 오가는 사람들은 서울 외곽 경기도 인구 127만 7천 명을 포함해서 한 150만 명 정도가 되고요. 서울에서 또 다른 지역으로 출퇴근하는 통학 인구도 76만 명이 넘었습니다. 주로 이용하는 교통수단은 지하철, 전철, 걸어다니는 사람도 있었고요. 승용차나 버스를 이용하고 있었는데요. 서울 안에서 움직이는 경우는 평균 왕복으로 해서 한 80분 정도가 걸렸다고 하지만 서울과 경기, 그러니까 경기와 서울을 이동하는 출퇴근과 통학 인구 하루 평균 2시간 이상, 길게는 4시간 이상 걸리는 인구도 2.1%나 됐습니다.
네. 자, 서울통신 함께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20일 남은 한국의 대통령 선거, 오늘 밤 유력 후보들 간의 설전이 다시 펼쳐진다고 하죠?
네, 잠시 후 10시부터 한국 시각으로 10시부터 KBS 초청 대선 후보 텔레비전 토론회가 시작됩니다. 실시간으로 안방으로 전달되는 생방송 토론회입니다. 문재인, 홍준표, 안철수, 유승민, 심상정 등 주요 정당에서 선출된 유력주자 5명이 한자리에 모인 두 번째 텔레비전 토론회인데요. 이번 대통령 선거부터 새로운 형식의 토론이 도입됐기 때문에 오늘 밤에도 어느 정도의 유권자들이 텔레비전의 앞에 모일지 지금 관심이 높은 상태입니다.
이 새로운 방식의 텔레비전 대선 토론회란 어떤 것인가요?
기조 연설 없는 토론, 또 원고도 없는 토론, 서서 하는 토론입니다. 토론이 아니라 연설, 또 준비된 원고를 읽어내려가기 바빴던 기존의 토론과 비교해보면 많이 달라진 모습입니다. 기존에는 커다란 책상 앞에 앉아서 진행됐던 모습이었는데 이번에는 허리 정도 높이에 좁은 탁자를 세워놓은 상태에서 후보자들이 그 앞에 서서 진행하는 그런 토론회입니다.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가 세 차례의 텔레비전 토론회 방식을 시간 총량제 스탠딩 토론을 도입하겠다고 밝히면서 방송사가 주관하고 있는 초청 토론회사도 관련 형식이 도입되고 있는 겁니다. 지난주에 첫 번째 토론회가 있었는데요. SBS 한국기자협회가 공동으로 주관했던 초청 토론회에서는 원고 없는 토론이 도입됐고요. 오늘 KBS 토론회에서는 서서 토론하는 스탠딩 토론이 적용됩니다.
아무래도 서서 토론을 하면 머리부터 발끝까지 후보들의 다양한 모습을 볼 수 있게 되겠죠?
그렇습니다. 그 미국 대통령을 뽑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는 텔레비전 토론 방식을 지금 한국에서도 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오늘 밤 10시부터 12시까지 2시간 동안 후보자들이 어떤 모습으로 서서 자신의 공약도 알리고 상대 후보에게 효과적으로 질문을 하고 답을 할지 한국 사람들의 지금 시선이 모아지고 있는데요. 사실 이 2시간이라는 시간이 짧지가 않습니다. 이 대통령 후보자들이 대개 50대에서 60대입니다. 이 2시간 동안 서서 해야 하는 토론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을지도 궁금해지는데요.
네.
이 토론회 시간 내내 발언하지 않은 후보들에게는 걸터앉을 수 있는 보조의자가 제공된다고는 하는데 사실 일거수 일투족을 다 지켜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혹시 앉았다가 체력 문제를 지적받을까 봐 걱정하는 후보들도 있다고 합니다. 각 후보마다 1차 TV 토론회를 통해서 파악한 장단점을 오늘 토론회에서는 또 어떻게 극복하고 드러낼지 한국 사회의 관심 지금 TV 앞에 모이고 있습니다.
네. 자, 다음 소식 들어보겠습니다. 내년 2월에 열리는 평창 동계올림픽을 밝힐 성화 봉송 계획이 발표됐다는데 이 내용 알아볼까요?
네, 내년 2월 9일부터 25일까지 강원도 평창 일대에서 열리는 동계올림픽입니다. 앞으로 296일이 남았습니다. 올림픽 기간 내내 경기장을 밝힐 성화의 봉송 또 주자 선발이 어제 발표가 돼서 주목을 받고 있는 겁니다.
이 그리스 올림피아 신전에서 체화돼서 한국으로 옮겨지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그리스 올림피아 신전에서 체화는 오는 10월 24일이고요. 일주일간 그리스 전역에 그 성화 봉송 행사를 한 뒤에 11월 1일에 한국의 성화가 도착하게 됩니다.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해서 제주도를 거쳐서 부산에 상륙을 하고요. 울산을 거쳐 경남, 전남, 전북, 충남, 충북, 경북, 경기, 서울에 이어서 마지막 강원도까지 2018km 성화 봉송 대장정을 하게 됩니다. 된다는 계획을 밝혔습니다.
네, 2018km. 이 올림픽이 열리는 내년을 상징하는 숫자군요.
네네, 맞습니다. 2018km의 성화봉송 구간을 달릴 봉송 주자들의 규모도 상징적인 숫자입니다.
네.
지금 남북한의 인구를 합쳐서 7,500만 명으로 보고 있는데요. 이 그 인구를 상징하는 7,500명의 주자가 이 성화를 들고 달리게 됩니다.
네.
지금 한국에서는 성화봉송에 참여할 시민들의 지원을 받고 있는 중인데요. 이번 한국의 올림픽 성화봉송회는 세계 최초라는 수식어가 붙은 특별한 주자들도 나서서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제주 바닷속으로 성화를 옮길 해녀 주자가 등장을 하고요. 이 해녀가 해양수산부가 개발한 탐사 로봇, 크랩스터라고 하는 탐사 로봇의 바닷속에서 성화를 전달하게 됩니다. 또 한국의 과학도시인 대전에서는 그 한국과학기술원 카이스트가 만든 휴머노이드 로봇이 있습니다. 휴보라고 하는데 이 휴보가 성화를 들고 대전 거리를 달리게 됩니다.
네. 자, 서울통신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도성민 기자였습니다. The Voice of America,
VOA.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한국어 방송 듣고 계십니다.
잠시 후에는 세계 뉴스에 이어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가 방송됩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에서는 먼저 북한 날씨를 알아본 다음에 지구촌 오늘 아메리카 나우 뉴스 따라잡기를 보내드립니다. 워싱턴에서 보내드리는 VOA 방송 계속 애청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VOA 방송입니다. 저희는 여러분의 얘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함께 나누고 싶은 소식이나 다양한 의견이 있으시면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연락 주실 미국 번호는 1-202-205-9942번입니다. 먼저 국가번호 1번을 누르신 후 지역번호 202 그리고 205-9942번을 누르시면 이렇게 짧은 음악이 나옵니다. The Voice of America, VOA. 이 소리가 나오면 77번을 누르세요.
VOA 방송입니다. 저희 방송에 의견이 있으신 분들은 메시지를 남겨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안내 멘트를 들으신 후에 말씀과 연락처를 남기시면 됩니다. 미국 전화번호 1-202-205-9942번 그 밖에 중국과 태국에서도 무료 전화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중국에서 전화하실 때는 00-800-500-12345번 00-800-500-12345번 태국에서 전화하실 때는 001-800-500-12345번 001-800-500-12345번입니다. 제보자의 신분은 보호되며 제보 내용은 취재를 위해서만 사용됩니다. 또 프로그램에 대한 문의나 의견이 있으신 분도 연락 주십시오. 여러분의 많은 이용 바랍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워싱턴에서 보내드리는 VOA 방송을 듣고 계십니다. VOA 방송은 매일 두 차례 아침과 저녁에 방송해드립니다. VOA 아침 방송은 매일 새벽 3시 30분부터 5시 30분까지 2시간 동안 단파 5,875, 7,365, 7,485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밤 8시 30분부터 9시 30분까지는 단파 7,540, 9,490, 12,080kHz로 밤 9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는 단파 7,540, 12,045, 12,080kHz로 저희 방송과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VOA 방송은 인터넷으로도 청취하실 수 있습니다. 인터넷 웹사이트 www.voakorea.com입니다. 여러분의 많은 애청 바랍니다.